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의 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 가면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 교회가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교회인데요. 1165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165년. 한 900년쯤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900년쯤 전에. 원래 카톨릭 교회였죠. 당연히 900년 전이니까. 1539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고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개신교회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개신교회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을 때 참 이상한 현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려고 교회에 몰려왔다고 해요. 그 지휘자가 좀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지휘자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였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아주 믿음 좋은 지휘자였어요. 슈바이처 박사님도 25살에 신학 박사를 받으시고 2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아주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고 소련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소련의 지배를 받는 동독과 그리고 서방의 지배를 받는 서독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었었죠. 라이프치히는 동독에 속해 있었고 공산당의 독재는 갈수록 심해졌고 라이프치히의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니콜라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교회만이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니콜라이 교회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성경 통독 모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8명이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자리가 없어서 이 통로에까지 사람들이 자리를 깎고 앉아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했죠. 자유로운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독 모임을 마치고 나면 평화로운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거리 행진을 했어요. 그들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평화롭게 시위를 했습니다. 1989년 월요 기도 모임은 갈수록 커져갔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9일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절에 교회는 빛이 되었고 말씀은 등불이 되어 독일 시민들을 통일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인가요?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하여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의 맛을 깨달아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거울이다. 교회와 교도소에 공통점이 있답니다. 교자로 시작하는 게 공통점이고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교도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죄인이 모였다는 건 똑같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가장 불쾌해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무척 불쾌해합니다. 아니 내가 뭐 거룩하게 산 사람은 아니지만 교도소 가는 그런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들은 확실히 죽을 죄인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올해로 15년째 노숙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그렇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15년쯤 노숙인 봉사를 하다 보니까 길에 있는 노숙인들을 보면 제가 대충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멀쩡하게 길로 나와요. 멀쩡하게 길로 나와서 깨끗한 핸드폰에 깨끗한 가방에 저 사람이 노숙인이 맞나?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영락 없는 길에서 사는 노숙인 모습이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요즘은 노숙인 텐트에 가서 먹을 걸 나눠주는데 노숙인 텐트에 가보면 없는 게 있는데요. 뭐 여러 개 없는 게 있지만 그중에 노숙인 텐트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이 없어요. 망가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한 4시간쯤 올라가면은 네바다의 리노라는 동네가 있죠. 거기 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창문이 없답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별하지 말고 도박해라. 또 두 번째는 시계가 없답니다. 시간 보지 말고 도박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울이 없답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말고 도박해라. 초췌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아니 빨리 집에 가야지.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 한 번씩들 보고 오셨죠? 네, 다들 보고 오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 집에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는 집을 나설 때 한 번쯤 거울을 보고 나옵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애들은요 거울 안 보고 나가요. 거울 대신 누가 해주냐면 엄마 아빠가 봐주거든요. 야 너 얼굴에 밥풀 묻었다 하면서 떼주기도 하고 이걸 부모님이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울만 보기 시작하나? 그리고 학교 갈 때 거울을 가지고 가. 그러면서 거울을 봐. 그럼 멋을 내. 맨날 머리 빗고 또 빗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거울이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일 보시나요? 성경을 매일 안 본다는 것은 내가 자고 일어나서 거울 안 보고 길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어떤 거울을 보고 살아야 할까요? 이 거울도 엉터리 거울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울을 보면요 우리의 삶이 왜곡이 됩니다. 돈이라는 거울을 보고 살면 여태껏 돈 얼마나 벌어놓으셨어요? 우린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거울로만 보셨다면 외모가 성공의 지표였다면 우리의 외모는 갈수록 늙어갑니다. 우리 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바른 거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바른 거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내 행동, 내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다 가면 언젠간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거울을 자주 보고 살면 예뻐집니다. 최소한 깔끔하게는 살 수 있겠죠. 인생의 거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가까이 하면 우리는 조금씩 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나의 더러움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삶의 거울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거울처럼 들여다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은 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꿀이다. 그 몇 달 전에 저 어머니께서 갑자기 위독하셔가지고 한국에 제가 잠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는데 제 친구 목사가 제가 한국 들어온 소식을 알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에 있는 냉면집에 갔는데 오전 11시 30분에 여는 냉면집인데 제가 10시 반에 갔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커 보이지도 않는 음식점이었는데 그 앞에 100팀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기표 받고 이제 100팀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안은 넓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거기서 평양냉면이라는 걸 제가 시켰지 않습니까? 평양냉면. 제 생전 처음 먹는 평양냉면. 같이 간 친구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이 냉면이 아마 서울에서는 가장 맛있는 평양냉면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가게 이름을 알고 싶으면 끝나고 오세요. 수많은 대기 손님이 있다는 걸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켜가지고 1시간을 기다려서 제가 평양냉면을 딱 먹고 느꼈던 건 맹물에 국수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몰래카메라 찍는 줄 알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 냉면집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평양냉면 맛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요, 맛있는 거 사주셔도 맛있는 줄도 몰라요. 시편 119편 103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말씀의 맛이 꿀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말씀이 어떻게 맛이 나냐, 이걸 어떻게 뜯어먹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꿀은 답니다. 이스라엘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단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이라면 이 꿀이 거의 유일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지친 사람에게 꿀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전쟁에서 피곤하고 지친 요나단이 꿀을 찍어 마시고 그 눈이 번쩍 띄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맛있는 거 먹으면 이렇게 눈 번쩍 떠지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입니다. 성경 말씀이 입에 단가요. 성경 말씀이 듣기엔 참 좋습니다. 좋은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예배 나오는 기쁨 중에 하나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꿀처럼 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하는데 동네 부흥회 그 당시에 많았는데요. 동네 부흥회를 하면은 저 거의 다 갔어요. 가보면은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열심히 부흥회 따라다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어땠다라고 하냐면 입에는 꿀처럼 달다. 그런데 배에는 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에 들어갈 때는 꿀처럼 단데 내려갈수록 써지는 이 느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듣기에는 참 좋아요. 읽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죠.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그래,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나도 한 주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떠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아니 왜 저 사람은 손해 안 보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긴 참 좋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내 앞에 내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입에 단 말입니까? 속이 쓴 말입니까? 속이 쓰려요. 속이 쓰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죽는 것만큼 힘든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죽는 겁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 죽여놓고 주님의 말씀이 더 맞습니다.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닿습니다.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이게 내 삶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쓰려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속이 쓰리지만요,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게 약이 됩니다. 내 잘못된 삶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됩니다. 내 몸과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오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인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다락방 공부에서 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신다면 그때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남이 믿은 하나님 얘기 듣고, 언제까지 남이 믿은 예수님 얘기 듣고 살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또 그걸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나는 안다는데 나는 맛을 모르겠어? 이러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언젠가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내가 이거 좀 일찍 읽고 이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2025년 멕시코에서 열린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이죠. 이 멕시코에 있는 산악지형입니다. 63km 산을 뛰어서 완주하는 극한의 마라톤이에요. 63km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대회에서 여성부의 1등으로 우승하신 분의 사진을 제가 구해왔는데, 저분이 이름이 긴데 그 끝 이름은 라모스예요. 라모스라는 여자분인데 30살이랍니다. 7시간 34분의 놀라운 기록으로 1등을 차지했어요. 63km 산을 7시간 아무도 안 놀라시네. 나는 그 정도 한다 뭐 그 수준인가. 근데 좀 복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주민의 복장을 하고 나타났고 치마 입고 게다가 샌들을 신었어요. 운동화가 아니고. 그리고 그 샌들은 자동차 타이어를 잘라서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속도가 났던 건가요? 라모스는 2000m 이상 고산지대에 사는 라라무리 부족 출신이었고 이 대회에 첫 번째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대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부족의 추장님께서 네가 잘 뛰니까 한번 나가봐라 라는 추천을 받고 나갔대요. 그래서 대회에 나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찾아보니까 더 당황스러운 게 남편이 이 아내가 대회를 나가니까 배려를 해줘서 저 대회하는 곳까지 14시간 동안 걸어서 도착을 했대요. 잠도 못 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대회에 참석했고 이 온갖 그 프로 선수들을 다 제끼고 1등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1등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저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오래 뛰는 건지 몰랐어요 라고 하며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 부족이 저 대회에서 1등을 아주 많이 했더라고요. 라라무리 부족이 저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페인 식민시대 때 침략자들을 피해서 멕시코에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사는 동네에 가서 도망치다 보니까 달리기를 많이 하게 되었대요. 살려면 도망을 쳐야 산으로 뛰어야 됐던 거였던 것입니다. 자, 매일매일 달리기를 억지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달리기가 즐겁다라는 달리기의 맛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즐겁게 뛰다 보니까 울트라마라톤 1등은 정말 쉽게 되었다. 저는 평양냉면의 맛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자주 먹으면 알게 되겠지만 뭐 미국에서 평양냉면을 어디서 먹겠습니까? 말씀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맛이 뭔지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시는 건데 평양냉면보다 더 깊은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매일매일 훈련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단맛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말씀에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등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등불이다. 그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의 비유들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했었는데요. 비 오는 밤에 고속도로를 저 혼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쉬었다가 화장실에 들리고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제가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헤드라이트를 안 켰더라고요.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안 켜지더라고요. 양쪽이 다. 차를 돌려서 휴게소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양쪽이 다 한꺼번에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게다가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가로등 고속도로에 진짜 가끔 하나씩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운전을 했는데 차들도 별로 없는데 문제는 제가 불을 못 켰기 때문에 차들도 제가 차가 찬지를 모르거든요. 받치면은 죽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휴게소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다음 휴게소까지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헤드라이트 퓨즈가 나갔더라고요. 퓨즈가 나가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다 꺼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퓨즈를 어떻게 구합니까? 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씻고 있던 껌 은박지를 이용해가지고 불을 켰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저는 길에 빛이 없어서 죽을 뻔했던 겁니다. 빛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참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께서 뭘 보여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안 보이실 겁니다. 자, 왜 안 보이냐면 강대상에 조명이 있고 저는 조명바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명을 받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이 조명을 꺼버리면 이게 보이는 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명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봐야 될 걸 볼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안 보이는 게 보이더라.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집이 너무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집은요, 한국 집하고 다르게 천장에 등을 달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천장에 등 다는 집들이 생기는데 예전 집들은 뭐 아시잖아요, 바닥에 등을 놓고 램프를 놓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집들은 대부분 집안이 어두컴컴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장에 등을 달 수가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천장에 달겠습니까? 그리고 저걸 천장에 단다고 한들 저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등잔 밑이 어두워서 저걸 천장에 달 수도 없지만 달아도 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발에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서도 저런 거 하나 켜놓고 있으면요 방 바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발에 등이 없으면 집안에서도 걸려 넘어집니다. 내 발에 등불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못 보던 게 보이게 된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과 통찰과 말씀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안 보이는 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봐야 할 것들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80년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명되었고 대량 생산하여 그리고 철도를 통해 대량 공급되는 그런 사회,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엄청난 아프리카 노예들의 강제노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오는 가장 큰 나라는 영국이었죠. 윌리엄 윌버포드라는 아주 믿음 좋은 영국의 하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만들어 하원에 올렸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윌리엄을 무시하고 협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저 노예들의 노동력 때문인 걸 모르냐고. 저 노예들이 없으면 이 영국 사회가 유지나 될 법한 얘기냐고. 네가 지금 배가 불러서 하는 얘기라고. 윌리엄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1833년 화면에 나오는 대로 윌버포드가 죽던 그 해에 영국의 모든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년 뒤 1863년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노예 제도도 폐지됩니다. 그 시작은 윌리엄 윌버포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의 복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됨을 믿습니다. 나의 더러움을 확인하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꿀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스스로 맛보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됨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